안녕하세요. 여행 가고 싶다 오아름 PD입니다. 서울 한복판 경복궁 뒤쪽으로는 하얀 바위산이 보이는데요. 옛날 옛적에는 호랑이가 살았다는 일왕산이에요. 해발 338m로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소나무와 암벽의 조화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산이죠.
물소리 들어보시면 여기
여기
들리시나요? 일왕산 계곡에서부터 서촌까지 흐르는 물줄기예요. 지금은 도로 밑으로 흐르는 탓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이렇게 힘찬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동네 서촌. 그래서 서촌은 많은 시인과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나 봅니다. 오늘 여행 가고 싶다에서는 예술인들의 아틀리에, 서촌에 살았던 화가와 시인들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촌은 동네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설치 작품입니다. 도시가스관은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걸어놓은 빨래줄이 되고, 담장을 따라 올라가는 담쟁이 덩굴은 벽에 그려진 물 주는 소녀 덕에 더 푸르러 보여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무지개도 만나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보이고 모든 것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그리고 발견한 재치 있는 이름의 가게, 미술관 옆 작업실. 그럼 혹시 옆에 미술관이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보니까 딱 보이네요.
박논수 미술관에 도착을 했어요.
네.
정말 예쁘죠?
네.
근데 진짜 이게 지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예뻐요.
아, 오른쪽에 보이는 나무에 살짝 가려진 2층 벽돌집. 이곳이 오늘의 첫 행선지인 박노수 미술관입니다. 화백이 생전에 살았던 집을 기증하면서 미술관으로 바뀐 곳인데요. 박노수 화백은 먹으로만 표현하던 한국 수묵화에 색을 입힌 것으로 유명하죠.
이뻐요.
웅패 박노수.
그대로 다 살려놓고. 상당히 양식이 특이해요. 바로 보면 양옥인데 지붕만 보면 한옥 느낌도 좀 나고, 근데 듣기로 이게 중국식 양식도 좀 섞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화가는 더 이상 안 계시지만 문패는 그대로네요. 박, 노, 수. 외관은 평범한 서양식 벽돌집인데 지붕엔 한국 기와를 얹었고 그 위에 솟아있는 아치 모양의 벽돌 굴뚝이 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이 집은 원래 1938년 일제강점기에 친일파 윤덕영이 자신의 딸을 위해 지었다고 해요. 상당한 재력가였던 그는 한옥과 양옥 그리고 중국식 건축 기법을 섞어 당시로도 굉장히 호화로운 집을 지었죠. 그 후로 한동안 폐허가 되다시피 한 집을 1973년에 박노수 화백이 구입한 후 약 40년간 기거하면서 집 안팎을 작품을 그리듯 정성 들여 가꿔 나가셨다고 해요.
네, 들어가시죠. 아, 여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네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왁스로 반질반질 잘 닦인 옛날 마루가 보이는데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2층 거실에 올라오니 1층 입구에서도 보았던 커다란 벽돌로 된 벽난로가 보입니다. 온돌이 대부분이었던 그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총 벽난로는 3개가 있는데요. 이 벽난로는 그 당시에 프랑스 식품이 벽난로가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양식은 프랑스 식품을 가지고 있고 응접실에 하나, 거실에 하나, 그리고 위에 화실 겸 서재에 하나, 총 3개가 있습니다.
벽난로가 있는 곳은 노 화백이 생전에 화실로 쓰던 곳입니다. 지금은 화가의 70년대 대표 작품들이 전시 중인데요. 쪽빛의 화가라는 별칭답게 청아한 쪽빛 바탕에 단아하게 옮겨진 한국 산수. 그리고 동양화에서만 볼 수 있는 여백의 미.
한쪽 면 전체가 이렇게 영상이 흐르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감상하니까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네요. 바로 옆방에 화가의 그림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노수 화백의 작품을 모션 기법을 활용해서 영상으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풀벌레 소리와 새소리가 가득한 하얀 캔버스. 그 위로 나룻배와 노젓는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고 노저을 때마다 일렁이는 작은 물결. 배경으로 펼쳐지는 쪽빛의 산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가 서울 한복판이란 사실을 잊게 됩니다. 구석을 보니 어른 3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널찍한 나무 벤치도 있네요. 여기 이 안쪽에 가니까 앉아가지고 감상할 수 있는, 너무 아늑한데요? 이렇게 아늑하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안쪽이 길어가지고 그냥 다리 이렇게 쭉 뻗고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한 전용 감상실, 미술관에 오실 기회가 되면 꼭 이곳에서 움직이는 산수화를 감상해보세요. 박노수 미술관에서 40여 분 인왕산 쪽으로 올라가면 윤동주 문학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가면 표지판이 있으니까 가기 쉽겠구나.
우리는 지금 윤동주 문학관이 어디야?
문학관은 이쪽이야. 우와, 예쁘다.
윤동주 문학관은 서촌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얀색의 아담한 건물이 왠지 단장한 모습의 시인을 닮은 듯합니다. 건물 안에 들어서니 올해가 시인 탄생 100주년이어서 그런지 관람객들이 꽤 많네요. 전시관 오른쪽 벽면에는 윤동주 시인의 생전 모습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맑아요. 맑아요. 맑은 것 같아요. 정말로. 안타깝죠. 순수한 사람이에요.
크고 선한 눈매, 오뚝한 콧날, 담은 입술 위로 번지는 잔잔한 미소. 한눈에 봐도 참 반듯하게 잘생긴 얼굴입니다.
요거 있잖아. 대학교 시절에 바 친구들하고 소풍 간 거래. 여학생들도 있지? 다 일본 사람이었겠지. 근데 이제
맞은편 벽에는 윤동주가 즐겨 읽던 책들의 표지와 시인의 유일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 그리고 영어, 일어, 불어 등 각국의 언어로 옮긴 번역본도 진열돼 있어요. 일본에도 시인의 팬클럽이 있습니다. 윤동주는 일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시인이죠.
시인의 선거에 있던 우물입니다. 이 우물 옆에 서면은 동북쪽 언덕으로 윤동주가 다닌 학교와 교회 건물이
전시관 한 가운데에 놓여진 나무 우물. 윤동주 생가에서 가져온 우물이라고 해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화상이란 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실 우물은 문학관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열린 우물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그 거긴가 보다, 물탱크. 그죠.
근데 갑자기 철문을 확 보니까, 이런 공간이 확 나오니까 진짜.
일부러 약간 신기하다. 철문 느낌으로.
제1 전시실에서 묵직한 철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제2 전시실, 열린 우물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곳은 원래 수도 가압장의 물탱크였다고 해요. 낡은 콘크리트 시설을 없애는 대신, 자화상 속 우물로 표현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거죠. 사방은 마치 교도소 담장처럼 높은 벽으로 꽉 막혀 있고 위만 뚫려 있는 휑한 공간입니다. 마침 바로 옆 제3전시실에서 시인의 일대기를 담은 약 10분가량의 영상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이쪽은 이제 닫힌 우물이라고 원래 같은 물탱크였는데 제3전시관의 영상도 보면서 약간 이제 꾸며낸 게 돌아가실 때 후쿠오카 형무소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전시관입니다.
그곳으로 가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철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되게 울려요. 울린다.
저쪽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저게 약간 그 감옥 같은 걸 형성한 거라서
불 혹시 킬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되죠. 아 그렇구나.
이게 조명이 설치된 게 아니라 저기서 빛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키고 끄는 스위치는 없어요.
높은 천정에 난 작은 구멍. 그곳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빛이 전부인 차갑고 어두운 방. 딱딱한 나무 의자 몇 개가 전부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갇혀있던 후쿠오카 형무소가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문학 청년 윤동주는 일본 유학 중 한글로 시를 썼다는 이유로 26살의 젊은 나이에 일본 경찰에 검거됩니다. 그 후 후쿠오카 감옥에서 강제노동과 생체실험에 시달리다 광복을 고작 6개월 앞두고 옥사하고 맙니다. 단 한 권의 유고시집만으로 한국인의 가슴에 별이 된 남자. 영상을 보고 다시 제2 전시실인 열린 우물로 나오니 아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도 보이고 바람도 불어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별이 보이겠죠?
밤에 보면 하늘에 별도 보이고 이쪽 오른쪽에 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을 본다면 그 별에는 밤에라는 그런 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말로 그냥 그 장면을 그냥 딱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긴 여운을 뒤로 하고 문학관 뒤에 있는 시인의 언덕으로 향합니다.
아 힘들어. 와 꽤 올라가네요.
언덕에 오르니 나무 울타리마다 윤동주 시의 제목이 적혀 있어요.
어, 여기 자화상 또 다른 고향 시인의 언덕. 이제 기둥마다 윤동주 시인의 작품의 제목들이 다 써 있어요. 길, 서시, 별에는 밤, 고추밭 다 써 있네.
대부분 저에게도 익숙한 시인 걸 보니 역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맞네요.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라고 쓰여진 표지석 앞에는 서시가 새겨진 큰 바위가 있는데요. 이 시의 첫 구절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저마다 그 앞에선 시인이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인의 언덕에 어둠이 내려앉고 하늘에 하나 둘 별이 뜨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 영원히 28인 청년 윤동주가 보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대구 양녕시로 떠납니다. 여행 가고 싶다. 지금까지 기술 이진세, 음악 이강호, 글 구성 김자영, 연출 해설의 오아름이었습니다.